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13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룹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건너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네요.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자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주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시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침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모두 다 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출애굽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방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듯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가져가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내어주는 은금 폐물과 의복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에 출애굽하게 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정의 숫자만 약 60만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였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잡족, 즉 비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합치면 그 숫자는 한 200만 가량 정도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70명이 430년 만에 정말 200만 명이 될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그 70명이 갔다고 그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숫자 중에는 여자들의 이름은 단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종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롯이 잡혀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던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실제는 많이 내려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70명만 가지고도 200만 명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살았던 그 영국의 경제학자 멜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 그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분입니다. 그 인구론에 의하면 그 산화 제한 정책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인구는 약 25년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멜더스가 인구론을 쓸 때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촌에 있던 인구들이 도시로 급격하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또 영국이 영국과 그 미국의 독립전쟁을 치르느라 영국이 패하고 난 뒤에 물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많이 놓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사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과 같이 그 곡식은 그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기하급수적이 25년마다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 70명,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는 140명, 50년이 지났을 때는 280명, 그리고 75년이 지났을 때는 560명, 100년 후는 1120명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가면 200년 후에는 17,920명, 300년 후에는 28만 6,720명입니다. 325년 후에 57만 3,440명, 350년 후에는 114만 6,000명, 375년 후에는 229만 3,000명, 400년 후에는 458만 7,000명, 425년 후에는 정확하게 917만 5,040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바로 왕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대역사가 만 430년이 되는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졌는데 그 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2장 43절에서 51절은 앞에서 나온 유월절에 대한 그 보충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니라. 그리고 48절과 49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종이든 함께 거주하는 외국이든 외국인이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유대인들도 다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매칠일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무지개는 공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안식일은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할례는 자기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없을 때도 있고 또 일주일 중에는 안식일이 아닌 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종이든 타국 사람이든 모두 할례를 받으면 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처음에는 혈연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후대로 갈수록 혈연과 민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그게 굉장히 심해졌고 예수님 당시와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도 똑같이 1년 된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었을 것인데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46절 4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은총, 즉 구원의 은총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100% 중에서 30%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있는 70% 가지고 다시 100%를 만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있는 구원의 은총이 100 아니면 0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구원은 언제나 각자의 은총이고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다리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먹는 고기가 단지 배부르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고 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압력을 넣어서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어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발로 그 몸을 지탱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래 사는 죄수들은 일주일씩 십자가에서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뼈를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다리가 자기를 지탱하지 못하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몸이 처져서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강도의 다리뼈를 꺾어서 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뼈도 꺾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이미 숨이 져서 다리뼈를 꺾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다리뼈가 숨이 멎었기 때문에 단순히 다리뼈를 꺾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의 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간격이 약 1450년, 1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이 일을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금 나오는 이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또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레위기 같은 데 가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중요할수록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이적,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이 뭐죠? 예? 예, 오병이어. 오병이어만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최대의 이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어쩌면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앞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의 성경의 이야기들은 전부 거기서 비롯이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사건이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가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첫 유월절과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앞의 사건은 여기서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분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더 올라가 보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16절은 무교절에 관한 규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구별해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첫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니까 나한테 갖다 바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전 찾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11절에서 16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다 돌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도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먼저 예, 그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 구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은 멸망 또는 심판을 위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애굽에는 온갖 재앙들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 있는 그들은 재앙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심판을 위한 구별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처음부터 악한 것임을 보시고 노아 여덟 식구와 나머지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제2의 아담이 되었습니다. 이 구별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또 한 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별입니다. 또 다른 구별, 두 번째 구별이 있는데 그것은 성숙을 위한 구별입니다. 우리 모두는 첫 번째의 구별에서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부흥회 같은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이제 축복이 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많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바로 이웃한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의 40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들과 처음 난 짐승의 새끼를 구분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뭐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셔서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장자는 한 집안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유교에 익숙한 나라는 그 장자의 의미가 뭔지 금방 이해가 오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도 제가 6남매 중에 5째인데요. 예. 그 맛있는 생선은 저희 선친이랑 큰 형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자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온 집안을 다 드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제가 빌 게이츠의 양자가 된다, 그럼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예? 재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돈 하나도 없는 노숙자의 양자가 된다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와 성경이 말하는 양자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 수직 그 서열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장유유사란 말도 있고 찬물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수평, 동등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저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자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데려온 아이입니다. 또 아니면 핏줄이 다른 아이.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도 입양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입양아를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엇으로 낳았다 그럽니까? 가슴으로 나왔다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가슴으로 나왔다고 해야 그만큼 혹시라도 이렇게 좀 핏줄이라도 연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양자는 그 아버지가 누리는 것을 함께 모두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리라 하는 말보다 더 큰 은총의 표현은 없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첫 유월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교병, 무교병 하니까 빨리빨리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안흥 찐빵 먹지 말고 그 밀가루 반죽 해서 소금도 넣지 않은 아니면 소금만 약간 넣은 그것을 그냥 후라이팬에 부쳐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잘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망각의 존재지 않습니까? 예,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 가난한 날의 행복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그토록 감동이었고 그토록 소중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억 안 난다는 뜻인가요? 자식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 완전히 망치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가 아이한테 용기 준다고 야 그거 잊어버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억이 안 나나요? 아니면 연인에게 그 이별을 통고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에게 야 그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면 되잖아.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몇 년을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끊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은총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금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장소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그 출애굽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어서 이 무교절을 지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참 어렵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출애굽 또 첫 유월절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습니까? 세상에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 기분으로 바로 천국 가면 좋겠다고 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감사, 기쁨을 잘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은 극히 드뭅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승화해가는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화해가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7절과 8절입니다.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의 은총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당대에서만 끝이 나야 하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물을 때 답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흔히 그 신앙을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 자신의 신앙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7절, 8절과 14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라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 신앙은 마라톤 릴레이, 마라톤 계주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선 주자와 뒷선 주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연결고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뒷선 주자는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14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고 합니다. 출애굽은 언제나 현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화하는 것이 유교병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곧 출애굽을 잇는 것입니다. 자기 출애굽의 역사 또 그 유월절의 역사를 언제나 자기에게 현재화하여 의미화하는 것이 잊지 않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진이라. 무교절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하느냐 하면 손에 이마에 입에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이 자주 늘 의식하면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생물 공부를 하다가 그 광합성 공식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도 그게 그렇게 외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외워놓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토록 안 외워져서 하루는 제가 작심을 하고 이거 꼭 외워야 되겠다 하고 그날 집에 가면서 당시 제 집 이사를 가서 학교랑 집까지 버스로 50분 정도 걸렸는데 그 광합성 공식을 제 손바닥에 적어갔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갈 때까지 외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렷하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가 지난 주간에 잠언서 읽었다고 하면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다 읽고 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까 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그 마태복음 7장, 로마서 12장, 요한일서 4장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손에, 이마에, 입에 가까이 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17절부터는 다시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7절과 18절 상반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들을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 여기 그 애굽의 그 고센 땅이라고 하면 그 가나안 땅은 여기 있었거든요. 이쪽은 그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를 따라서 가는 그 동북쪽 여행로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 성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만약에 부산에서 강릉까지 간다고 하면 그 울산에서 포항으로 속초로 강릉으로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 이 길은 대부분 평지로 이어져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오아시스가 있고 도시들이 있어서 여행을 갈 때도 이쪽으로 가고 무역로가 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들이 아시아를 치러 갈 때도 이 길로 주로 다녔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를 하면 이 곳곳에 있는 그 도시들이 이들을 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까봐 이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여행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수르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르 광야를 거쳐서 부엘세바에서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서 강릉을 간다고 하면 그 대구로 안동으로 원주로 해서 이렇게 강릉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에 그 남동쪽 해안 여행로가 있는데 이 길은 아라비아로 가는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길은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한참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시내산이 있고 하는 길입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가는 길을 우리나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진주, 순천, 목포, 부안, 군산, 서천, 서울 해서 이렇게 원주로 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길입니다. 이 왕의 대로 이 동북쪽으로 가는 길과 이 아라비아를 거쳐서 가는 길은 최소한 6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이 길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로의 왕궁에서 큰 소리 치며 살고 있을 때 부르면 얼마나 포옹이 납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를 따르기도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돌리고 돌려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다소에 있는 그 바울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든지 무슨 예루살렘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해서 너 좀 올래? 한마디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잘 훈련받고 또 총명함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크게 그 욕듣지 않고도 잘 사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그런 길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얼마나 다르게 인도하셨습니까? 참 때때로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한숨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심할 때는 눈물조차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도 출애굽, 엑소호도스, 길 밖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출애굽할 때에 함께 갖고 나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18절 하반절과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언을 끝으로 창세기가 막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마지막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자신의 마지막 임종을 맞으면서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데는 70일이나 걸렸습니다. 신분으로 치면 자기는 한 700일 좀 걸려서 하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곳곳에 그 요직에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서 나중에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만들라. 그런 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때가 있을 건데 그때 너희들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때 내 해골을 좀 가져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그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는 그 앞에 나온 율법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모세 사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 육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그 여호수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요셉이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삼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함으로써 출애굽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동안 이 유고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보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40년 전에 물건들 챙겨 놓으신 것 계십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정점이기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각 신앙의 위인들은 신앙적인 요소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해서는 바로 이 떠날 때에 자기 유고를 가져갈 것을 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고 싶지만 그것은 될 수가 없고 나는 죽어서라도 아니 내 뼈라도 나는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는 것이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가장 중요한 두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능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은 다 광야길이었습니다. 나침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들은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 사막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몹시 큽니다. 낮에는 몹시 무더웠다가도 밤에는 몹시 쌀쌀합니다. 그때 불 기둥이 그들에게 히터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릇들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서고 구름 기둥이 진행하면 그들도 이동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사가서 구름 기둥이 서면 거기에 짐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삿짐을 싸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아무리 작은 집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이사를 갔는데 딱 짐을 풀고 사흘 지나니까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싸야 하지 않습니까? 또 가서 또 구름 기둥이 멈춰서서 딱 짐을 풀었는데 일주일이 있으니까 또 짐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움직이겠지 싶어서 짐을 안 풀고 기다립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곳들이 다 광야가 아닙니까? 얼마나 지리하고 얼마나 따분합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들으시죠.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다. 그래서 재미없는 천국에 살기 싫어서 재미있는 지옥으로 왔다고. 그보다 외국보다 훨씬 더 따분한 데가 광야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도 밟으시고 액셀러레이터도 밟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고 계시면 멈춰야 합니다. 또 나는 멈추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으시면 가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브레이크 밟으심과 액셀러레이터를 밟으심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고 계신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잘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잘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주심을 수용하고 겸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바른 태도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브레이크 잡고 내 마음대로 액셀러레이터를 밟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대로 내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회전하라고 하시면 우회전하고 하나님께서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의 사건을 의미화해서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속도를 순종하여 기다린다면 우리는 모두 21세기에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유월절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출애굽의 사건을 과거의 일로 추억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도 나의 삶을 지탱하는 지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가 달라서 당황스럽고 속이 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속도가 더 온전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 나의 이익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세속적인 쾌락 때문에 달려가는 무보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출애굽 엑소호도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